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쓰러지기 잘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편안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추운 아침에 오늘 주말 새벽을 기도로 밝히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 1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41살의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지파들 간의 갈등이 이제 표면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오늘의 본문 중에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왜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저 끝에 있는 세겜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당시 이스라엘의 북쪽 국격 지역들이 이미 여러 이 대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국력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왜 우리를 안 지켜주나 하는 그런 불만 세력들이 이쪽 북쪽 이스라엘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북쪽 10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아직 이 북쪽 10지파가 실질적으로 새 지도자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나라를 분열시킬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솔로몬 때에 이르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엄청난 위협과 영광을 그들도 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국가 질서를 깨는 일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 통치 시절에 이 벌려놓았던 이 무리한 부역과 세금 징수가 계속되는 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왕은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아주 획기적인 새 정책을 제시해줘야만 했는데 그래야 백성들이 새 왕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이 북쪽 열 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인 여호수아를 배출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권위를 인정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확실한 르호보암의 지지 세력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딱 두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지파의 후원만 가지고 이 수도권의 세력만 가지고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 당시 북이스라엘 지파 열 지파의 영토를 뭐 다 따지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전체를 묶는 아주 전국 핵심 지역입니다. 수도권만 장악해가지고는 이 지역을 장악하지 않고 대권을 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존심을 굽히고 어떻게든 반드시 세겜에 가서 북쪽 열 지파의 충성맹세를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솔로몬 왕 때 반역의 주모자로 지목돼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의 귀환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솔로몬이 죽자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자신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겜으로 집결한 북쪽 열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자신들의 이 대표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 밑에서 큰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솔로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 열 지파를 하나의 그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여로보암을 포함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공연한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너무나 많이 무리한 건축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이 백성들의 누적되어 온 현실적인 고통이 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이 문제를 직면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막 왕좌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첫 번째 리더십의 시험이었는데 첫 번째 시험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이 걸린 위기였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지금 나이가 4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거의 갓난아기 때부터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 왕국의 찬란함을 몸으로 다 익히면서 자란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스포일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이 왕자님, 왕자님 그러면서 아버지 솔로몬은 고생했어도 이 르호보암은 이 정권의 단물만 이렇게 흡수하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왕이 된다는 것이 그냥 폼 잡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화려한 왕궁과 많은 후궁들과 엄청난 권세가 멋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왕이 되자마자 직면한 것은 불만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북쪽 열 지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젊은 왕 르호보암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일단 3일의 말미를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답변을 연기했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구해보고 침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 이렇게 3일의 시간을 번 르호보암은 두 개의 전혀 다른 그룹의 이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 시절부터 있었던 원로들이었습니다. 이 원로들이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6절, 7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대개 지도자들은 백성 보고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십은 내가 먼저 백성을 섬기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읽고 채워주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순종하고 따라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원로들의 자문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 원로들이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어떻게 말하느냐이죠. 힘 있는 사람들의 아랫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모질고 무례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로들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왜 그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는지 그들의 고통을 잘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점이 됩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며 그들의 아픔과 공감만 해줘도 이것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생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백성들이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왕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이런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원로들이 있었다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큰 다행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어른들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방향을 잡죠. 근데 문제는 이 원로들의 의견을 잘 경청한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는 자신과 함께 성장해온 젊은 참모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여기서 어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르호보암이 41살이니까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으면 이 사람들 어리지 않습니다. 30대 후반, 다 4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잡은 이 386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완전히 어린 사람들한테 완장 채워준 거예요. 그 사람이 왕과 함께 자라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친했고 서로 속내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플러스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로 더 작용합니다. 사람은 항상 정에 약한 법이거든요. 유능한 사람보다는 편한 사람이 더 좋은 법이. 왕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젊은 참모들은 이제 권력을 잡고 왕을 앞세워서 자기들도 이제 좀 세도를 누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왕의 마음을 계속 기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너무 잘 아는 참모들이 또 문제. 내가 좋아할 말은 해줄지 몰라도 내게 꼭 필요한 말은 안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물같이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하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보고 환호하는 군중들의 환호에도 동요치 않으셨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빨리 변하는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거는 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젊은 참모들이 왕의 허영심과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정말 모진 말을 하게 시키죠. 10절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 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와,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보다 강하다 이 뜻이에요. 짐작컨대 이 르호보암은 평생 위대한 아버지 솔로몬의 그늘에 가려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또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어디를 가다 너는 그냥 솔로몬의 아들. 그렇게 알아줬죠. 그래서 이제 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이 된 르호보암은 어떻게든 그 아버지의 그 명성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르호보암으로 서고 싶다는 이 마음을 젊은 참모들이 너무나 잘 읽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이미 버렸다고 했어요.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과 이 젊은 참모들의 자문하는 것을 동시에 다 듣고 뭐 기도하며 판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노인들의 말은 거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비위를 맞춰주는 젊은 참모들의 아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패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밥이 됩니다. 사탄은 그때 내가 마음에 드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선입관, 내가 편하고 좋은 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길을 내가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놓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해결책을 주실 수가 있고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많은 의견 듣는 것도 좋지만 역시 결정적인 것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것,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르호보암이 하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